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 13장을 공부할 텐데 이 13장의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린 지난주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로마나 바벨론, 바사, 헬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정치적, 물리적인 힘으로 대적하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유형적인 조직이나 세력, 인물로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들, 정신과 철학과 이념과 유행과 시대 정신으로 오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세력의, 그 짐승의 세력의 정치적이며 물리적인 힘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력은 핍박과 미혹이라는 무기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매력적인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게 하고 결국은 허망한 신기루를 쫓다가 죽어가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세력인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세력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땅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누르며 우리에게 너희도 억울하면 이런 힘을 키워봐 라고 그렇게 미혹하며 핍박하는 그 짐승의 세력에게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섬김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지는 것 같고 또 핍박당하는 것 같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 같지만 그게 바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임을 성경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핍박과 미혹에 당하지 않고 이 땅의 힘과 보물을 추구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했죠. 하늘의 보물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바로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늘의 보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보물을 닦아서 순전한 빛을 발해야 한다라는 것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라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앞서 공부한 일곱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 자들 이외에는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불특정 다수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보고 깨달아서 알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송신자고 수신자는 바로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들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의 사실성과 확실성에 관해서, 필연성에 관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한글 개역 성경의 해석이 조금 부족해요. 헬라어 원문을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만일 누가 사로잡힘으로 그는 사로잡힘으로 간다. 만일 누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그는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냥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너희들 칼로 죽이지 말아라. 칼로 죽이면 너희들도 칼로 죽는다. 꼭 이런 말 하는 것 같죠?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의 사실성과 확실성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인용이 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15장 2절로 가보세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시고 반드시 그들을 벌하시겠다. 반드시 그들을 벌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43장으로 가볼까요?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오늘 본문하고 거의 흡사하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정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요한은 이러한 구절들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의 필연성과 사실성과 확실성 그리고 그 환난의 무게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사로잡히고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짐승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사탄이 아니라 그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고난과 핍박을 의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핍박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핍박을 의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러한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10절 후반부에 나온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칼과 사로잡힘이 너희에게 닥칠 때 너희들은 참아라, 믿음으로 이겨라예요. 너희가 사로잡히게 되고 칼에 맞아 죽게 될 때 내가 구해줄게가 아니라 그때 너희는 참아라 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핍박과 학대를 받았어요.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대요.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칼에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문명이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해서 그 핍박의 양상이, 그 모양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뿐이지 여전히 세상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고 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안 말려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참아라, 인내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말려주실까요, 여러분? 왜 안 말려주실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내가 니들 병 걸리면 무조건 낫게 해줄게. 사업 열면 무조건 성공하게 해줄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단 한 군데도 그렇게 이야기해놓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너무 잘못 배운 거예요, 여태까지요.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됐어요? 실제로 예수 믿고 여러분이 걸린 병이 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견디라고 그러세요. 참으라고 그러세요. 거기서 뭔가 유익을 얻어낼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이 직접 하늘에서 서서 보고 계셨어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돌에 맞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맞았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서서 보고 있으면서 왜 안 말려주셨냔 말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얼굴이 천사 같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이 안 말려주세요. 왜 사도들이 나무 톱에 켜서 죽을 때 하나님이 왜 안 말려주셨을까요? 그 고통마저도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괴로워하면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갔다고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에 지하 무덤 속에 숨어서 그 빛도 들지 않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살면서 문둥병이 걸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내 자식들 참 잘하고 있다 그러고 문둥병을 싹 낫게 해줘야 되는데 전부 그 사람들은 문둥병이 걸려서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안 말려주십니까? 왜 안 고쳐주세요? 이 시대에 어떤 작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믿는다면 그건 반드시 나야 되잖아요. 믿음이 좋은 자들은 다 난다면서요.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난다면서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왜 그냥 놔두실까요? 사자 굴에서 사자가 뜯어먹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다니엘처럼 왜 건져주지 않으실까요? 왜 안 말려주세요? 왜 안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예배당에 나올 필요 없어요. 달마사로 가세요. 거기에 대해 관심 없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서 절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형식상 모세가 앞장을 섰지만 모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현현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간 거죠. 근데 끌고 가서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믹돌 사이 홍해. 믹돌이라는 건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그리고 홍해예요. 삼면이 다 막힌 거예요. 병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곳에 뒤는 안 치죠. 뒤에서 밀고 들어오면 몰살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글로 끌고 가셨어요. 애굽이 여기 있으면 가나안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젠 걸음으로 달리면 이틀이면 가는 거예요. 버스로 6시간. 홍해는 이 아래에 있다고요. 근데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내려와서 이걸 건너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위로 그냥 마른 땅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홍해는 폭이 32km예요. 50마일이 넘는 거예요. 여기서 얼반까지보다 더 먼 곳이에요. 그런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어요. 쉽게 이런 영화에서 보면은 저 끝이 보이죠? 안 보여요. 여기서 얼마인이 보여요? 50마일이 넘는 바다예요. 글로 끌고 가셔가지고 거기다가 처박아 놓은 거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와요. 진퇴양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박혀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뭘 배웠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50마일이 넘는 바다가 갈라졌어요. 시편 78편에 보면 물이 섰다 그래요. 천연 아쿠아리움이 생긴 거예요. 물이 섰어요. 옆으로 보면 막 돌고래 상어가 막 나오려고 이러고 서 있어요. 300만 명이 거길 지나가요. 300만 명이면 웬만한 직할시예요. 여러분 갯벌 걸어가 보셨어요? 질퍽질퍽한 갯벌? 정말 건장한 사람도 100m, 200m 못 가요. 빠져서. 근데 그 노약자, 할머니, 어린아이까지 300만 명이 거길 어떻게 50마일을 걸어갔을까요? 그걸 다 건너는 동안 이 물이 서 있었다니까요. 출애굽기 보면은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다 밑창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한나절도 더 걸렸을 거예요.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바다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바다가 말라서 마른 땅이 올라오는구나. 창세기의 셋째 날 창조의 날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올라오는. 그리고 건넜어요. 건넜더니 물이 닫혔어요. 이제는 뒤로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은 일단 예수 믿었으면 아유 나 힘들어서 못 믿겠어. 나 안 믿을래. 이게 안 돼요, 이제. 못 돌아가요. 물이 닫혀버렸어요. 물은 닫혔는데 딱 신광야에 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 그런 데로만 끌고 가시냔 말이에요. 풀 한 포기 나지 않아요. 어떻게 배고파서 원망했죠, 또 하나님을. 그랬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빛처럼 쏟아졌어요. 몇 피트 상공에서 떨어졌을까요? 그건 궁금해할 필요 없죠. 하여튼 하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구름기둥 또 쫓아가는데 이제는 또 물이 없네요. 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곳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더러 반석을 쳐라. 시편 78편에 보면 그 반석에서 물이 강이 되어 흘렀다고 그래요. 300만 명이 물을 한 컵씩만 먹으려고 해도요. 강이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강이 생겼어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뭘 배웠을까요? 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냥 순식간에 강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는 내가 하나님이었으니까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간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와서 60만 명이 다 죽고 세 사람 60만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죽는 거죠.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광야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것인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에게는 홍해가 열리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그건 뭔가를 상징하는 거였죠.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홍해가 갈라진 게 뭐죠? 정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심으로 죽어야 할 자들이 그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구속의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면 바다 안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가나안 쪽에서 보면 새 사람들이 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바다 속에서 쪼개진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할 여러분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만나는 뭡니까? 내가 바로 하늘의 떡이다, 하늘의 만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반석의 물은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먼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그러죠. 그럼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누가 맞는 거예요? 예수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고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목말라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믹돌 사이 홍해 앞에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그런데 홍해가 안 갈라지죠. 배고프시죠. 그 가난이 쉽게 해결이 되든가요? 여러분 목마르시죠. 그 목마름이 쉽게 해결이 됩니까? 예배당 와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홍해는 이미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의 만나는 이미 비처럼 쏟아지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반석의 물은 이미 강처럼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그러한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믹돌 사이 홍해 앞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사망이에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청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이 땅에서 이 홍해가 갈라지길 원하고 이 땅에서 만나가 쏟아지길 원하고 이 땅에서 물이 나에게 쏟아지길 원하니까 이게 아닌가 비어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믹돌 사이 홍해를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배고픔을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목마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쏟아져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그 해가를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그것을 머리로 깨닫고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가 쏟아지기를 기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와 물을 한없이 주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땅의 바다, 이 땅의 배고픔, 이 땅의 목마름에서 해방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원한 바다, 영원한 저주, 그 영원한 굶주림, 그 영원한 목마름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사로잡히게 되고 너희는 칼에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10절에 말씀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칼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칼이에요. 그 사로잡힘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사로잡힘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예요? 분명 우리는 칼을 맞는다는 거죠. 환난과 곤고와 핍박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 이유 있는 환난을 당하고 있고, 이유 있는 핍박을 당하고 있고, 이유 있는 기근을 당하고 있고, 이유 있는 칼을 맞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아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는 거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거니까요. 시편 139편 1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찌 그리 깊고 심오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하거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심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힘이 들어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그때도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울다 지쳐서 잠들었어요. 깨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니, 자식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사령관 비서실에 있었거든요. 군대에는 군법회의라는 게 있어요. 군법회의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하극상이라는 거예요.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아니면 말을 듣지 않거나 때렸다거나 아니면 상급자를 죽인 거. 하급자가 만약에 상급자를 죽였을 때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군대 군법회의는 무서워요. 그때 그 사형수들의 부모님들이요, 어떻게 줄을 대서 이 군사령관 사무실에 찾아와요. 가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식 대신에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예요. 전부 내 자식 대신에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제발 내 아들 목숨은 좀 살려달라고. 그게 부모예요. 실제로 군사령관이 그래요, 그럼 당신이 죽으세요. 그러면 그 중에 아니에요, 아까 농담이었어요, 이럴 부모 없어요. 그건 부모의 진심이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3년 동안 밥상에다가 제 밥을 퍼놨어요.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 묵념 한번 하고 식사를 하셨다고요. 3년 동안 과일하고 고기를 안 드셨어요. 우리 식구들이 전부. 군대가 있는 내 아들이 고기하고 과일을 못 먹는데 우리가 이 후방에서 편안하게 그것들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제 동생들이 매일 편지에 형 언제 휴가 나와?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제가 작년에 열흘 동안 금식했을 때 나흘째 되는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 아시지만 사흘 나흘째가 제일 힘들어요. 다섯째부터는 그냥 가요. 거저 먹기로 가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힘이 나니까요. 근데 사흘 나흘째는 무지 힘들다고요. 아픈 곳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월요일날이 우리 아이들이 쉬는 날이었어요. 공교롭게. 저도 집에서 쉬고 아이들도 쉬고. 그런 날이 별로 없으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식스 플래그에 놀러 가자 그랬어요. 지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밥도 사 먹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롤러코스터도 총으로 타보고 바이킹도 타고 그 바닥에다 모듬전을 붙일 뻔했지만 하여튼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 있던 막내가 꾀가 나가지고 걷기 싫으니까 아버님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반나절을 얻고 다녔어요. 그렇게 힘이 없는데요. 밤에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샤워를 시키고 이부자리를 봐주고 재웠어요. 피곤하니까 금방 자더라고요. 그 아이들, 자는 아이들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시편 139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하루 종일, 그날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전부 제가 했어요. 밥 사 먹였어요. 입장권도 제가 샀죠. 제가 얻고 다녔어요. 집에 와서 샤워시켰어요. 이불까지 다 깔아주고 재웠다고요. 근데도 뭘 더 해줄 게 없을까? 막 사랑스러운 거죠.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게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러운 피로 범벅이 되어 있던 자들인데 그 피를 예수의 피로 바꿔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혈연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여기서 자녀, 테크노는 혈연적 자녀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에서 아들 휘오스는 법적인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벽하게 혈연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법적, 혈연적 자녀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진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가난을 허락하시고 억울한 사기를 당해 그냥 놔주시고 가정이 깨지는 걸 안 말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칼을 맞을 때 그냥 두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 땅을 포기하고 자꾸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니까요. 엉뚱한 선물 쫓아다니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해달라는 거 전부 해주는 거, 그거 진짜 부모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탁하고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게 진짜 부모로 잘하는 거죠. 그냥 오냐오냐 하고 해달라는 거 전부 다 해주는 바람에 애새끼들이 이렇게 싸가지 없어진 거예요, 전부. 그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못했으면 데려다가 패야죠. 자기가 부모로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걸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식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11절 보세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묘사가 나오죠.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끼 양 같다 그래요.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공부할 때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했었죠. 역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그런데 그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그가 무엇을 숭배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2절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처음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자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힘과 보물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세력을 경배하고 추종하게 만드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정체가 뭘까요? 19장과 20장에 가면 정확히 나오죠. 계시록 19장 20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20장 10절 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정체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다 그러죠. 거짓 선지자는 가짜 목사들을 포함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의 맨 꼭대기에 용이 있어요. 예뱀, 사단이죠. 그리고 그의 사주를 받은 대리자가 있어요. 뭡니까? 이 세상의 힘과 보물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 정치적, 경제적 세력. 그리고 이 세력을 경배하고 추종하게 만드는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종교, 철학,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 가짜 신학자들, 가짜 목사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다른 종교나 다른 이단 종파 그리고 이 세상의 철학 같은 것은 일단 접어두자고요. 우리는 그건 틀렸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해야 될 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에 대해서 확실히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확인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좋은 것들, 이 땅의 좋은 것들,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그것들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아라 라고 우리를 미혹해 왔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순교의 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의 힘과 보물을 얻게 해주고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면류관을 얻게 해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전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돈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바로 대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그게 거짓 가르침, 가짜 목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칼날 앞에서도 나무톱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강한 용사로 이 땅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벌써 세상에 있대요. 요한의 시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겼대요. 근데 우리가.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정말 그가 메시아라면 그는 이 땅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는 안 돼. 이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거죠. 그는 로마의 황제로 오든지 세상의 권력을 잡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야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그렇게 와서는 안 돼. 이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벌써 요한의 시대에 와 있다 그래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꾸준히 있어 왔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한 놈이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겠죠. 그 모든 자들과 그들의 사상과 철학, 적 그리스도예요. 속지 마십시오. 언제 그 적 그리스도가 올까? 그게 누굴까? 히틀러였나? 네로였나?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거 왜 궁금하신 거예요 도대체? 걔가 오면은 우주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때 그냥 바짝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죠? 평소에 하시란 말이에요. 걔가 언제 오면 어때요? 꼭 공부 못하는 인간들이 시험 언제 봐요? 꼭 수업시간에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평소에 공부한다고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평소에요. 우리는요.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들이 뭘 갖고 와요? 큰 이적을 갖고 와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요. 박태선이 쫙 하면 진짜 여기서 불이 튀었대요. 장난이 아니라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개떼처럼 몰려갔다고요. 이게 진짜인가 보다. 가짜다 그러잖아요. 이적을 행하는 놈들은 전부 가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세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게 시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그러죠. 생기, 푸뉴마가 뭔지 아세요? 생기, 푸뉴마, 성령이란 뜻이에요. 영혼,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놈이 성령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전부 기적, 병 고치는 거, 신유 이런 거죠.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 그거 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성령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의 진의를 깨닫게 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길을 조명해 주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설명해 주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개뿔도 설명도 안 해주고 설명을 해주지도 못해요. 실력도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전부 기적을 갖고 기적같은 신앙생활을 약속해 주는 자들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가짜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테레비에는 전부 그런 인간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근데 전부 거기에 속아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여기서 할복이라도 하라면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읽어본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겠지 이게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죠. 너무 답답해서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런 목사들 찾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찾아가 본 분도 계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자다.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2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도 미혹해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쫓아다니지 말란 말이야. 너희는 삼가라. Turn your eyes. 눈을 돌려라 그러는 거야. 보지도 말아라 그러는 거야. Turn your eyes.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Turn your eyes.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분명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탄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이 한 거고 어떤 게 사탄이 한 건지 구별을 못하죠? 어떻게 구별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기적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라, turn your eyes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거는 내가 하는 기적이고 이런 거는 사탄이 하는 기적이다라는 이런 구별법을 안 알려주셨을까요? 그것까지도 함께 알려주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안 알려주시고 그냥 기적이 있는 곳엔 가지 말아라, turn your eyes 라고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적을 안 봐도 믿을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적이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적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지니까 복으로라도 어떻게 위로를 받으려고 자꾸 기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태평양이 갈라진다 한들 지금 여러분들이 왜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여기 전등이 달려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잖아. 이건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안 보이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기적이 필요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적론인 것입니다. 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죠.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부자가 부탁합니다. 진짜 지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 형제들 다섯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좀 살려서 내려보내 주세요. 부탁하죠. 누가복음 16장 27절 보세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덤을 열고 나오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놈이 살아 일어나서 야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진짜 천국이 있더라 해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빨이 금리로 변한다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나는 믿음만으로 이 길을 걸어가리라 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적을 쫓아다니?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난 이제 곧 하나님 만나러 갈 거니까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줘서 하나님 나 하나님 나라 말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기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기적을 일으켜주면 그 기적을 쫓아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수기도에서 여러분 사업을 기적처럼 일으켜주거나 안수기도에서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해드리면 여러분은 저를 숭배하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시고 바르게 믿으세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은 뭡니까? 그럼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추종하도록 힘과 이 땅의 보물을 추종하도록 강대상에서 기적을 동원하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분별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머리에 뿔 달고 오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라고 다 믿지 마시고요. 좋은 책 많이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 됐다고 그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만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단호하게 배격하셔야죠.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세요. 영원한 목숨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하세요. 여러분 왜 목사는 전부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적 일으켰다고. 목사 노릇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커져요?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나는 목사 노릇했는데 왜 지옥에 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그렇게 많이 쫓아냈는데 왜 나보고 지옥 가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앉은뱅이를 일으켰고 장님을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나보고 지옥 가려는 거예요?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가짜들도 할 수 있는, 중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 쫓아다녀야 되겠어요? 거기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내 사업이 회복되지 않아도, 내 자식이 기적처럼 좋은 대학에 붙지 못해도 여전히 그 하나님만으로 평안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거 하다 가시는 거예요. 절대 평안은 이 땅의 것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보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평안이 주어지지 않아요. 평화가 어디서 내려와요? 여러분의 건강에서 내려옵니까? 여러분의 금고 속에서 나옵니까? 그 평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만 내려오는 거예요 평화는요. 수많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이 땅에 오고 갔죠. 김대중 대통령까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저 대한민국이 지금 평화롭습니까?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과 아라파트가 동시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땅이 지금 평화롭습니까? 그 다음 회에 라빈 수상은 암살당해 죽었어요. 그게 무슨 평화예요? 평화는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 평화를 줄 수 있는 분들은 오직 여러분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은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자다. 어떻게? 예수를 전함으로 해서 여러분만이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벨상 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 전부 가짜예요. 예수. 오직 그 예수로만 평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홍해가 안 갈라졌죠? 만나가 안 내려와요? 반석에서 물이 안 쏟아지죠? 아니요. 예수를 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미 갈라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미 만나가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날 바로 그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을 하나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땅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의 시작이에요. 아주 미미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그 죽음 너머를 바라보셔야죠. 이 죽음을 넘어가면 거기에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어두운 영원한 세상, 밝은 영원한 세상. 여러분은 여기서 그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면류관 받으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왜 내 홍해가 안 갈라지는 거야? 왜 나한테 만나가 안 내리는 거야? 왜 내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거 찾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거 준다고 하는 놈들은 전부 가짜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고단에서 주무실 때조차도 너무나 그 자식을 보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뭘 어떻게 더 해줄까? 뭘 어떻게 더 유익하게 만들어줄까를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거기에 놔두신다면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마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릴까? 왜 옛날에 예수 덤벙덤벙 믿었을 때 아무 일 없었는데 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십시오. 이 세상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그 죽음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